앉으시고요.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란.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함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가 좀 길 것 같습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졸지 말고 은혜 받읍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저희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이후에 그 첫 번째로 드리는 설교 말씀입니다. 부임 설교나 다름없는데 이 설교를 어떤 말씀으로 전할까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마 성도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우리 새 담임 목사님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갈까 이것에 관심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비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취임사 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내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새해가 되면 1월부터 시리즈로 몇 주간에 걸쳐서 교회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신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제목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으로 교회론에 대한 그 원론적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가장 주된 원인은 제가 판단할 때 교회론이 바르게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진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교회론이 바르게 정립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립되어 있는 교회론이 실제 교회 생활을 할 때는 또 다르게 적용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론을 바르게 정립하고 그 교회론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교회를 여러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라고 했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들의 모임이기도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 구절은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정확히 번역하면 내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도 하고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유명한 교회 정의가 나오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회를 정의하고 있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그 의미에 대해서 네 가지로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건물에 임재하지 않으시고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은 건물에 임재하시지 않으시고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에 임재하세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건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가리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도들의 모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별로 감동이 없죠 여러분들. 근데 이 말이 1세기 기독교인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굉장히 급진적인 말이었습니다. 놀라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의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을 가리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는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충격적인 말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잠깐 살짝 각색해서 말씀을 드리면 1세기에 로마 시민과 기독교인이 대화를 하는 장면입니다. 로마 시민이 기독교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 당신 종교를 가지고 있다면서요? 종교는 좋은 것이죠. 아, 그런데 당신 종교의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기독교인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성전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로마 시민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종교가 있는데 성전이 없다고요? 아니, 그러면 희생제물은 어디서 드립니까? 기독교인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희생제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아니, 그러면 당신의 종교는 뭘 믿는 신앙입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 그 건물을 너무나 귀하게 여겼습니다.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 성전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에 가시면 예루살렘에 가시면 성전이 있죠. 그 성전이 절반은 유대인들이 쓰고 있고 절반은 무슬림 쪽입니다. 그렇죠? 모두 양쪽 모두에게 성지입니다. 유대인들은 무슬림 쪽으로 가지 못하고 무슬림들은 유대인 쪽으로 가지 못합니다. 주변은 무장 군인들이 철저하게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살벌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오늘날 어떤 사람이 그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폭파시켜버렸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람은 유대인 쪽이나 무슬림 쪽의 암살 대상 1위가 됩니다. 그렇죠? 반드시 암살당합니다.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아마 유대인들과 무슬림 사이에 엄청난 전쟁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 성전이 너무나 귀하게 여겨지고 있어요. 중세 때는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는데 십자군 전쟁 때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빼앗아가면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정도로 건물인 그 성전을 귀하게 여기던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네들이 생명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던 성전을 헐어버리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내가, 내 육체가 곧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바로 그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건물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말이 별로 감동적으로 들려오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1세기 기독교인들에게는 이게 충격적인 말입니다. 급진적인 말이고 감동적인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 그렇죠? 여러분, 마라나타 비전교회는요, 이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닙니다. 마라나타 비전교회는 교회이며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교회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저보고 어떤 분들이 가끔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교회에서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교회는 누구죠? 제가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개념이지만 사실은 이 개념이 우리들의 실생활 속에서는 잘 적용이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개념이 무너졌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문제들이 발생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한국 뉴스를 봤었는데 그 뉴스에서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도산하고 파산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1년에 100개 정도의 교회가 파산하여 경매에 붙여진대요. 왜 그런 일이 발생되는가? 교회 건물을 화려하게 짓는 거예요. 크게 짓는 거예요. 으리으리하게 짓습니다. 지어만 놓으면은 성도들이 모일 줄 알았는데 모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를 갚지 못해서 파산하고 부도가 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크게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화려하게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일이죠. 근데 이것이 오늘날만의 일은 아닙니다. 중세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중세 때 성베드로 성당을 짓느라 성베드로 성당을 으리으리하게 졌어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졌습니다. 화려하게 졌습니다. 근데 거기에 자금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 면죄부를 팔아서 사람들에게 헌금을 강요합니다. 어제 오늘날의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성전을 자꾸 건물로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미혹입니다.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데 자꾸 그렇게 생각하니까 건물을 화려하게 크게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교회 건물은 가능한 한 초라하게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건물은 화려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화려함이 우리들의 예배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건물은요, 너무 거룩해 보여서도 안 될 것 같아요. 중세시대 때는 그래요. 거룩하게 보이려고 파이프 오르간을 막 치고 그다음에 뭐 모든 그 벽화와 뭐 이런 것들을 거룩하게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거룩한 분위기를 유도합니다. 근데 그 거룩한 분위기가 있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그 거룩한 분위기 안에 내가 들어가면 내가 거룩해지는지 착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그 건물은 너무 거룩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화려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냥 우리가 예배드리기에 적당한 정도로 있으면 가장 좋은 겁니다. 인도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배당에 아무것도 없어요. 악기가 없어요. 그렇죠? 화려한 조명이 없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헛간 같은 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런 데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우리보다 더 뜨거워요. 펀잡 같은 데 예배를 드리는데 막 목사님과 성도들이 막 방방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속이 막 불덩어리에요, 불덩어리. 그러면서 예배를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그 모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자꾸 성도분들은요,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겨요, 건물을. 그래서 신앙이 좀 이렇게 잘못되어 가는 것들이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질문 하나.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 담배 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담배 피면 돼요? 안 돼요? 예배당 안에서. 안 되죠. 그렇죠? 예배당 안에서 담배 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예배당 안에서 담배 피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안 됩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아직까지도 건물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예배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 이유는 담배가 몸에 해롭기 때문이고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면 안 되기 때문이고 예배당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고자 원하는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담배를 피면 안 되는 것이지, 이 예배당 건물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저 밖은 안 거하시고 저 공원은 안 계시고 여기만 거하시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된다, 그거는 여전히 건물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회론입니다. 다른 질문 해보겠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운동 경기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서 이제 의자를 다 치워놓고 운동 경기 해도 돼요 안 돼요?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네. 안 된다라고 말할 때 여기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한다면 그 여전히 건물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EM 예배 어디서 드려요? 저 위에 몬테소리 학교 짐에서 드립니다. 체육관에서 드려요. 그러면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운동경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가 아니라 당연히 하는 거죠. 거기 운동경기니까. 그렇죠? 예. 예배드리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지 건물에 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운동경기를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예. 저는 안 할 거예요. 그렇죠? 예. 이 건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렇죠?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곳에서 담배 필 수 없다면 교회 건물 밖에서도 담배 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곳에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밖에서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분들이 건물을 자꾸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겨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예배당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거룩해지려고 몸단장을 합니다. 주일날 예배 오기 전에 얼마나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오십니까? 주일 아침만 되면은 아침마다 그 남편과 아내가 싸우지 않아요? 오늘도 혹시 한번 버럭하고 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잠자는 아이들 깨워가지고 늦지 않으려고 빨리 일어나 이러면서 차 안에서 씩씩거리고 뭐 한마디 하고, 근데 그렇게 오다가도 교회 주차장에 딱 들어오면서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오면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웃으면서 거룩한 척하고 들어와 앉아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예배가 마친 이후에는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부터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전히 예배당 건물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돼요. 여기서만이 아니라 성도들이 모인 곳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의 설계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을 지어가는 건축에 관련돼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데, 그 건축하려면 설계도가 필요하겠죠? 그 설계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 취임사 때 잠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부터 15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 여기 보면 집을 짓는 재료가 여섯 가지가 나옵니다. 금, 은, 보석, 그리고 나무, 풀, 짚입니다.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대부분의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 여섯 가지가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라고 말해요. 하나는 앞에 있는 세 가지 금, 은, 보석, 뒤에 나무, 풀, 집입니다. 어떻게 나눠지느냐? 마지막 때 우리들에게 불시험과 불심판이 있을 터인데 그 불심판이 있을 때 타서 없어지는 것, 또 타서 없어지지 않는 것. 앞에 세 가지는 타서 없어지지 않는 것, 뒤에 세 가지는 타서 없어지는 것. 따라서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는 마지막 불심판을 견딜 수 있는 타서 없어지지 않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으로 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타지 않는 이런 것들은 무엇입니까? 타지 않는 공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타지 않는 공적이 뭐예요? 끝까지 영원히 변치 않고 살아남는 게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 혼자 하면 힘이 드니까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춧돌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라고 말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무너지지 않는데 누가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습니까 하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자? 행하는 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대로 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의 설계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한 것, 그것은 영원토록 변치 않고 불에 타 없어지지 않고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은 철저하게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말씀대로. 말씀이 하라면 말씀이 해야 돼요. 말씀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이 가라면 가야 돼요. 가지 말라면 가지 말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말씀을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네? 쉬워요? 어려워요? 네. 어렵다면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려운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말씀을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너 옥상에서 날라봐! 이렇게 말씀했다면 우리 못합니다.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를 갖다가 믿음으로 들어봐! 이러면 우리 못합니다.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슈퍼맨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주님의 말씀은요. 그런 우리의 능력 이상을 요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기가 어려운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내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내 고집이 있고 내 자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 악한 본성이 말씀과 늘 부딪혀요. 내가 하고 싶은데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게 자꾸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하기 힘든 겁니다. 제가 말씀을 삼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구약 시대의 성막은 신약 교회를 모형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막을 짓는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성막에 대한 구절들을 자세히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어떤 구절이냐면 몇 가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26장 30절 너는 산에서 보인 어떻게 해요?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27장 8절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이걸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성막과 관련된 구절들을 찾아보면요. 보여준 대로 만들어. 보여준 양식대로 만들어. 철저하게 보여준 대로 말하라고 만들라고 신신당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성막을 보인 양식대로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까? 만약 보인 양식대로 만들라고 신신당부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성막을 짓는 데는요, 엄청나게 특별한 건축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라고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너무나 작고 초라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기 힘든 거예요, 이게 성막이.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애굽의 노예로 있었을 때 피라미시라든지 스핑크스 같은 것들을 만들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것을 직접 만들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당대 최고의 건축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건축 기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자기들을 구원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라고 말하면 너희들 알아서 줘봐라. 그럼 어떻게 짓겠어요? 보던 게 있기 때문에 크게 짓습니다. 웅장하게 짓습니다. 의리의리하게 짓습니다. 화려하게 짓습니다. 자기 멋대로 져요. 열심히 특심하니까. 구원받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작고 초라한 성막을 짓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말씀 짓기가 힘든 게요. 이게 능력 이상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 열심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고집, 내 자아, 내 생각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더 힘든 것입니다. 작고 초라한 성막을 만들 때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지 않고 내 멋대로 만든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없기 때문에 보인 양식대로 만들라, 보인 양식대로 만들라라고 계속해서 신신당부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열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열심이 없으면 교회에서 문제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열심이 특심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켜요. 내 주장이 있는 거예요. 내 고집이 있습니다. 내 자아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열심이 있다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내 능력이 있다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내 열심과 내 능력이 100이면 때로는 50으로 낮춰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30으로 낮춰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0으로 낮춰야 될 때도 있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말하면 줄어야 돼요. 낮춰야 됩니다. 그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설계도는 말씀이에요. 철저하게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철저하게. 구약에서 신약교회를 상징하는 것들 중에 또 하나가 바로 방주입니다. 방주. 노아의 방주 있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할 때도 그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알려주시냐면 창세기 6장 14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고페루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 재료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사이즈를 말씀해 주셨어요. 정확한 사이즈.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그 방주의 구조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노아가 6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대로 만들었어요. 그대로 만들었더니 구원받는 구원의 방주가 되었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렇죠?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노아가 만들었던 것은 방주였습니까? 배였습니까? 방주를 만들었어요? 배를 만들었어요? 방주와 배는 다른 겁니다. 히브리어로도 보면 달라요. 히브리어로 방주는 테바라고 하고 배는 오니아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 테바라고 하는 방주가 쓰였습니다. 방주와 배는 달라요. 노아가 만든 것은 배가 아니라 방주였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다르죠? 방주에는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력이 없어요. 동력. 모터나 도치나 노 같은 동력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방향을 잡는 방향 키가 없습니다. 그게 방주예요. 멍텅구리 배입니다. 멍텅구리 배. 그냥 떠다니는 거예요. 그게 방주였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배를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방주를 요구하셨습니다. 근데 방주를 지을 때 하나하나 알려주시면서 그대로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방주를 만들라. 방주 안에 방향 키가 없고 동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짓기만 하면 방향은 하나님이 정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짓기만 하면 동력은 내가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만 하면 돼요. 그러면 방향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동력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방주의 역할을 교회가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새로 담임 목사가 된 저에게 바라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리더십이 교체됐으니까 그동안에는 하지 못하던 얘기들을 목사님 다른 교회에서 이런 것들 하는데 저도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혹시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요구하실 때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말씀을 들고 와서 철저하게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근거하여 저를 설득시키면 제가 설득이 되면 저는 그거 하겠습니다.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말씀을 들고 오더라도 기반이 약한 게 있어요. 설득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는 안 할 겁니다. 절대 안 할 겁니다. 왜 그래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말씀이라는 설계도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철저하게, 철저하게. 세 번째, 교회인 하나님의 성전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인 하나님의 성전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본문 3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래.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교회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신앙 고백,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단순히 말로만 고백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한다면 실제로 나의 삶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이루어 나갈 때 그때 그 터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요. 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었죠. 고린도 교회 안에 몇 개의 분파가 있었습니까? 몇 개 분파가 있었죠? 자, 고린도전서 1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몇 개파예요? 네 개파가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사도마울이 고린도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바울파. 근데 바울 이후에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교사가 와서 성경을 가르쳤던 것 같아요. 아볼로는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고 언변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수사하게 능했던 사람이에요. 말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달변가였습니다. 잘 가르치니까 성도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겠죠? 나는 아볼로가 더 좋아. 아볼로파. 게바는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정통성을 잇는다는 의미에서 게바파. 아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파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네 파의 이름을 들었을 때 이 네 파 중에서 어느 파가 가장 성경적인 파입니까? 네? 어느 파가 가장 성경적인 파예요? 이름만 들었을 때는 그리스도파인 것 같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파들도 바울파나 아볼로파나 게바파와 똑같이 대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들도 잘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뭘 깨닫게 됩니까? 예수의 이름만 내건다라고 해서 그리스도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고백한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분을 기억하며 날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 철저하게 50%가 아니에요. 터에 50%만 그리스도고 50%는 다른 거에 있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100%가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 그렇게 살아갈 때, 교회가 그렇게 위에 서, 그 위에 서 있을 때, 그것이 바로 그 터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나 나 중심적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나 중심적으로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90%가 아니라 99%가 아니라 100%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것이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에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예배를 꼭 영화관에 오신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영화관에서 영화 보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저희 교회가 산나모네에 있었을 때 어떤 유수아이가 처음 교회에 나왔는데 그 유수아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 보려면 엄마 얼마 내고 봐야 돼요? 들어올 때 티켓팅을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했나 봐요. 그렇죠? 실제로 많은 성도분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영화 관람하는 것처럼 여기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배의 배우는 목사님이에요. 찬양팀입니다. 무대가 이렇게 있으니까. 성도분들은 관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이 하는 말씀에 성도분들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감동받기도 하고, 영화가 그렇잖아요. 영화 보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웃고 울고 감동을 받게 만드는 목사님은 유능한 목사님이고, 그렇지 않은 목사님은 무능한 목사님이고, 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은 교회는 많이 모이고 그렇지 않은 교회는 가지 않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뭔가 얻어가려고 합니다. 감동받고 싶어해요. 뭔가 느끼고 싶어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감동받으면 그게 살아있는 예배고, 감동받지 못하면 죽은 예배처럼 여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예배 안에서 역할을 완전히 혼동한 것입니다. 역할을 완전히 혼동한 거예요. 필립 얀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의 배우는 목사가 아닙니다. 예배의 관객은 성도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배의 배우는 누구입니까? 예배의 배우는 누구예요? 여러분입니다. 성도분들이 예배의 배우예요. 그러면 그 배우들이 하는 행위를 관람하는 관객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관객이 하나님이에요. 제가 여기서 쇼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뭔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배우로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관객으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내가 은혜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감동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느냐 받지 않으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나, 오늘 찬양팀이 어떻게 은혜를 받나, 내가 감동을 받았나, 내가 뭘 얻어간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서면 안 되고,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정말로 영광을 돌려드렸는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았는가, 거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게 예배고 그게 교회입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말은 철저하게 그분을 신앙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서도 고백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돌려드리는 삶, 그것이 바로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따라서 서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한글 성경에는 더럽히면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 번역이 좀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푸테이로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이 구절에 두 번 쓰였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더럽히면으로 번역된 단어도 그 단어고 멸하시리라라고 번역된 단어도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서 더럽혔다라고 번역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에서 그 음행을 행하는 어떤 이런 것들로 연상이 되기 쉬운데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정확한 번역은 멸하면으로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허물면으로 번역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의 각주를 보면 각주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문맥을 보면 어떤 의미냐 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 아볼로파 분쟁이 있는데 그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그 얘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 따라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라고 하는 말은 분쟁으로 쪼개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분쟁으로 나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는 서로 하나하나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분리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로 연결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벽돌입니다. 그 벽돌이 연결될 때 온전한 건물로 건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건축하려고 벽돌을 사왔습니다. 앞마당에 잔뜩 쌓아놨어요. 벽돌을 잔뜩 쌓아놨다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죠. 건물이 아닙니다. 그 벽돌을 가지고 하나하나 서로 견고하게 연결할 때 건축물이 서가는 겁니다. 성전이 건축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서로 견고하게 연결될 때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되어 가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교회는 점점 극장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극장에서 영화를 보면 모든 관객들이 하나가 됩니다. 영화 내용에서 웃긴 장면이 나오면 하나같이 웃습니다. 모든 관객이. 슬픈 내용이 나오면 하나같이 다 울어요. 감동적인 얘기가 나오면 하나같이 다 감동을 받습니다. 모든 관객이 하나가 됩니다.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같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면 어떻습니까? 끝나면 다 뿔뿔이 흩어져요. 그렇죠? 아무도 남아서 본 영화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미친놈 소리 듣죠. 그렇죠? 이상한 사람 듣죠. 마이애미에 가면 자동차 극장식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 교회는 주차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도분들이 차를 타고 오는데 오면서 앞에서 헌금을 내요. 차 안에서 헌금을 내고 들어가서 차 안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파수 맞춰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 예배 다 끝나면 시동을 켜고 집으로 옵니다. 성도 사이에 아무런 교제가 없어요. 삶의 나눔이 없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결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에요. 교회는 반드시 서로 하나하나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삶의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견고하게 연결될 때 온전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이야기를 에베소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서로 건물마다 연결되어 지어져 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건축 양식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모퉁이 돌을 하나 먼저 놓고 이 모퉁이 돌 하나를 기준 삼아 벽돌을 하나씩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놓는 모퉁이 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기준을 잡아놓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각자 벽돌이 되어 그 모퉁이에 하나하나 붙어서 성전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벽돌을 견고하게 쌓으려면 그냥 쌓아서는 안 되죠. 그렇죠? 벽돌과 벽돌 사이를 접착할 수 있는 악요 역할을 하는 시멘트 같은 것들을 발라야 됩니다. 그래야 견고하게 연결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모퉁이 되어서 우리가 모퉁이 돌이 되어서 벽돌 하나씩 하나씩 쌓는데 그 벽돌 하나하나를 견고하게 부착하는 악요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뭐죠?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2장 좀 앞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중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하나로 만드는 것도 있고 이 문맥을 보게 되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연결될 수 없는 두 부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피가 악요 역할을 하여 견고하게 연결시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우리는 그 모퉁이 돌에 하나하나 연결되는 벽돌입니다. 하나하나 견고하게 연결되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됩니다. 근데 그 사이를 잇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연결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피 흘리는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처음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시고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모퉁이 돌이 딱 세워졌어요. 이게 기준이기 때문에 모든 성벽들, 모든 벽돌들도 똑같아야 됩니다. 똑같이. 그렇죠? 똑같이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견고하게. 제가 당회를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왜 존경하게 되었냐면요. 제가 당회를 해보니까요. 장로님들이 때로는 자기 의견에 맞지 않은 것도 있잖아요. 본인이 어떤 의견을 냈는데 이 의견이 관철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자기 뜻과는 다르게 결정이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자기 뜻과 다른 의견이 결정이 되더라도 거기에 100% 순종하시며 100% 순응해 주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안 하세요. 내 의견이 좀 다를 수가 있지만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내 의견처럼 여겨주십니다. 제가 당회를 하면서 그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존경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죄성이 있어요. 내 주장이 있어요. 내 고집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옳다라고 여겨요. 그러나 때로는 내 의견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냐면요. 그러니까 올바른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 부족해도, 조금 더디 가더라도 하나가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낮아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견고한 성전으로 건축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더 큰 역사를 이루시리라 저는 기도하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제 그럴 터인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대로 더 말씀에 기초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서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 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